시편 119편 165절입니다. 시편 119편 16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다. 아멘.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다. 히브리어 단어로는 일곱 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 단어의 동사가 없이 그냥 큰 샬롬, 당신의 토라 사랑하는 자들에게, 그들에게 없다, 걸림이 되는 것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아주 임팩트가 있는 히브리어 단어 일곱 개로 구성되어 있는 성경 말씀입니다. 샬롬, 랍, 르, 오하베, 또 라티카, 뭐 에인, 르모, 믹쇼. 큰 샬롬이 있다. 큰 평안이 있다. 누구에게? 당신의 말씀 사랑하는 자들에게. 그리고 그들에게는 없다. 무엇이? 걸림이 되는 스톰블링 블록이 없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새 피조물이다 이런 표현을 쓰죠. 새 피조물, 새로운 창조물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의식하는, 하나님을 이해하는 감각기관이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영혼이 거듭나는 신비한 변화가 일어난 사람, 그 사람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의식 자체가 즉각적으로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영혼이 거듭나는데 본 again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거의 뭐 신체가 변한다든지 아니면 생각이 갑자기 지혜로워진다든지 하는 즉각적인 완전한 변화가 예수 믿는 순간에 일어나는 것은 아니에요. 영에만 그 spirit만 본 again 거듭나는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뭔가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이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것이 힘들어요. 근데 예수 믿었다고 해서 그 다음날부터 일어나는 것이 가벼워지고 그런 거 없습니다. 그는 배워나가야 돼요. 서서히.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료 교육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서서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되어져 가요. 이 완성되어져 가는 과정에서 학습해야 하는 한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강이라는 것을 내가 확보하는 거예요. 이걸 꼭 확보해야 됩니다. 상황이 변화되어도, 이런 상황이 되어도, 저런 상태에 내가 들어가도 이 평강이 그 사람을 스테빌라이즈하게 붙잡고 있는 것, 이것을 우리가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아이들은 환경 변화에 따라 감정 기복이 심합니다. 생일 파티 한다. 야, 기분 좋다. 그랬다가 내일 학교 숙제해야 된다. 야, 싫어. 이렇게 되죠. 아빠가 게임기 사왔다. 아, 아빠 사랑해. 그러다가 내일 치과 가야 해. 아빠 싫어. 그랬대요.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내 감정이 평강이라는 것이 만들어졌다가 없어졌다. 그렇게 하는 거죠. 생일 파티에서 학교 숙제로, 게임기에서 치과 방문으로 기분이 업됐다가 다운되고 이렇게 하는 거죠. 평강의 확보라는 것은 외부적인 환경 변화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환경의 변화가 이곳 저곳 이런 저런 모습에 어떤 내가 들어갔을 때도 여전히 그 사람을 온전한 상태로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이것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누구에게 이런 평강이 주어지는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어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사람, 다시 말해서 주의 말씀을 자신의 영혼에 먹임으로써 내 영혼에, 거듭난 내 영혼에 이 주의 법, 주의 말씀을 자꾸 학습시키고 먹이고, 그래서 이 말씀의 지배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 큰 평안이, 어떤 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사람을 요동시키지 못하고 어른처럼 행동한다는 거예요. 이 게임기를 사온 아빠를 좋아하던 아이가 치과에 데려가는 아빠에게 왜 아빠 미워라는 말을 할까? 게임지 사온 아빠나 치과에 가자라고 하는 아빠나 동일한 아빠, 동일한 인격이에요. 그런데 이 아이의 눈에는 달리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성숙해서 아빠의 인격을, 아빠라는 그분의 마음을 다 알지 못하여서. 그래서 어떤 때는 아빠가 좋고 어떤 때는 아빠가 미운 거예요. 아빠라는 인격과 아빠의 사랑은 동일한데 아빠가 연출하는 환경에 따라서 그 아이가 다른 감정을 가지는 거죠. 자, 그런데 동일하게 그 집에 같이 살면서 5살, 6살, 15살, 20살 되었어요. 이제 청년이 된 이 아이에게 과거에 개인기를 사줄 때 그 아빠나 치과에 가자고 한 아빠나 동일한 분이구나라고 깨닫습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주의 말씀과 많은 시간을 보냄으로써 말씀의 지배 아래 있는 사람, 다시 말해서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장해 간 사람에게는 이 평강이 분명히 확보됩니다. 저는 이것을 100%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두 가지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은 왜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히고 또 평강이 깨어지는가, 이 두 가지 사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지금 천국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그러나 아직 우리가 천국에 있지는 않습니다. 하늘 시민권자인데, 하나님의 백성인데 아직 그 나라에, 그 천국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강이 있다가 없다가 평강이 깨어지고 평강이 없는 상태로 시달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요한일서 5장 19절을 늘 명심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이 짧은 구절처럼 우리가 처한 영적인 현실을 잘 묘사해 주는 구절이 없어요. 아주 짧지만 다 들어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신분입니다. 또 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그런데 천국에 아직 들어간 게 아니에요. Already but not yet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예요. Already but not yet. 아직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차원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아직 천국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은,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그래서 천국에는 노화와 질병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곳에. 여기는 있습니다. 천국에 시기와 다툼이 있을까?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천국에 자녀 문제로 걱정할까?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있습니다. 천국의 죄의 유혹으로 시달릴 거 없습니다. 죄의 유혹이 완전 졸업하는 곳, 그곳입니다. 근데 여기는 있습니다. 우리가 호흡하는 이 세상에는 늙어서 병이 나고, 병 때문에 내 몸에 어떤 기관이 장애가 생기고 상하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평안이 깨집니까? 부부, 자녀, 형제들 간의 갈등과 다툼, 때로는 재산 때문에, 때로는 부모 때문에 많이 우리가 시달립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 기억하십시오. 왜 평강이 깨지는가?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공식처럼 평강이 깨어지기 쉽다. 평강이 확보된 것 같아서 내 마음에 뭔가 든든함이 있었는데 어느 환경에 딱 들어갔을 때 왜 내가 이렇게 약하지? 또다시 확인하게 되는 거죠.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에 처한 것이며, 그래서 이 사실에 저와 여러분은 한순간도 눈 감지 마십시오. 몇 달 전에 제 집 전화로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은 적이 있어요. 인도 쪽 억양을 쓰는 젊은 남자 목소리인데 인터넷 문제로 전화를 했대요.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데 스파크5 기술팀 누구누구라고 하면서 당신의 집 인터넷 속도 관련 문의가 접수되었다. 개인의 신상에 대해서 기본 정보를 좀 확인하겠다고요. 문제는 제가 이 회사의 인터넷을 6년 전에 끊었다는 거예요. 아마 옛날에 스파크 예전 이름이 텔레콤 아닙니까? 그때 썼던 제 집 등록했던 전화번호를 아마 취득해서 연락한 것 같아요. 아, 보이스피싱이구나 직감했죠. 그때부터는 뭐 돌직구를 날리는 거죠. 제가 세계를 물었습니다. General 건 지금 당신의 full name, 당신이 소속한 부서의 정확한 이름, 부서의 전화번호 당장 right now 말해달라고. 그렇게 했더니 이러면서 또 전화가 끊기더라고요. 이 스팸이라든지 보이스피싱 이 피해 엄청나요. 한국 같은 경우에 하루에 19억 원 정도의 매일 보이스피싱 때문에 19억 원 정도의 피해가 발생한다고 해요. 작년 통계입니다. 우리는 지금 누군가에게 스팸 메일을 보내거나 누군가에게 보이스피싱 전화를 하고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환경. 제가 여러분이 내 일이 아니다. 나는 상관없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이 내 삶 가운데 발생할 수 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천국 시민권을 가진 신분이지만 이 땅에서는 내 평강이 도둑질 당할 가능성이 항상 존재하고 있다. 이것을 위해서 내가 주님 안에서 강해지고 분별력을 확보하는 것이 정말 필요하구나라고 하는 그 마음을 첫 번째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저와 여러분은 부분적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사실이에요. 빙산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스버그 빙산. 바다에 북극해 같은데 이제 수면이 이렇게 있고 위에 아이스버그가 이렇게 또 보이죠. 위에 빙산.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바닥 위에 떠 있는 그 부분은요. 10%예요. 얼음 덩어리가 물 안으로 90%가 잠겨있다고 그래요. 만약에 배가 위에 떠있는 그 10%만 보고 이렇게 항해를 하면은 큰 일이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인식하고 있는 것은 나 자신에 대해서도 그렇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그렇고 일어나는 사건에 대해서도 10%만 인식하고 알고 확신하는 가운데 지금 우리 삶을 꾸려나가고 있어요. 얼마나 정확하게 나 자신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내가 알까, 내가 나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겠습니까? 전문가 아니겠어요? 그런데 10%도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좋지 못한 습관을 우리는 다 가지고 있는데 나쁜 것을 알면서도 왜 그만두는 것이 힘들까요? 자신에 대해서 지극히 부분적으로만 인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좋지 못한 습관이, 나쁜 습관이 왜 어떤 이유로 생기게 되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행동이나 습관 이것은요, 어릴 때, 10살 때, 20살 때 이러한 경험이나 인식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영향을 미친 오늘의 뭔가의 작품이에요. 그래서 상담사가 필요한 거죠. 상담사들은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가고 또 질문을 통해서 과거의 어떤 것을 끄집어내고 터치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전문 상담사가 아니기 때문에 왜 이런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게 되는지 몰라요. 짐작은 합니다. 근데 그것이 10%밖에 안 돼요. 90%는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좋지 못한 습관과 행동 그리고 생각이 나와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100% 알지 못합니다. 자기 짐작만 해요. 뿐만 아니라 이 좋지 못한 습관이 끝내 창조주 앞에 섰을 때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에 대해서도 10% 아래로만 인식하고 있어요. 그래서 좋지 못한 습관, 나쁜 줄을 알면서도 그만두지 못해요. 여러분들이 이 90%에 대해서 눈이 확 열렸을 때 즉시 그 나쁜 습관 그만둡니다. 아이 키우는 엄마들, 아이들 장난감 가지고 싸우는 것 때문에 속상한 적이 있을 텐데 어떤 엄마가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2살 터울이라 함께 사용하는 물건들이 많은데 평소에는 둘이서 잘 놀다가도 금방 장난감을 가지고 싸워요. 큰 아이는 동생이 자기 뜻대로 따라와 주지 않으면 화를 내며 자기 장난감이라면서 손도 못 대게 하고 동생은 형이 안 준다면서 매번 울며 화를 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기 각 가정마다 있는. 그런데 어릴 때는 사소한 장난감 때문에 동생하고 싸우던 그 아이가 크면 이 문제가 없어져요. 왜 그럴까요? 어린아이 때는 10%만 보였기 때문에 장난감이 그 아이에게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동생을 울려서라도 엄마 아빠에게 야단을 들으면서도 이 장난감을 확보해야 돼. 10%밖에 안 보이니까. 근데 그 아이가 10살 되면 그런 다툼 안 합니다. 좀 더 보이거든요. 하나님의 자녀 신분을 가진 저와 여러분 또한 감추어져 있는 90%의 진실의 눈을 뜨면, 다시 말해서 팩트를 알아가는 분량이 많아지면 많아갈수록 자유함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전에는 변경하지 못했던 곳에 변경을 확보합니다. 자유함, 그것이 바로 샬롬 평강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 아래에 있는 사람은 주의 말씀을 통해서 많은 것을 깨닫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계시 지식 가운데서 아 그렇구나,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안갚음하면서 보복하는 것보다 용서하는 것이 더 자유로운 선택이구나. 기도 안 하는 것보다 기도하는 만큼 내게 유익이구나.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이 좋은 것이구나. 여러 가지 것들을 배웁니다. 하나하나 내 마음에 잘못 정리되었던 것들이 발견되기 시작하고 내게 감춰졌던 90%가 나의 것이 서서히 되기 시작합니다. 90%의 진실에 눈을 뜨고 팩트와 진실에 접근하면서 자유함과 평강이 확보됩니다. 히브리어로 이 평강을 샬롬이라고 합니다. 이 샬롬이라는 것은 온전함 이런 뜻이에요. 자, 샬롬의 개념을, 이 컨셉 자체를 말씀드릴게요. 제가 가지고 있는 이 태블릿은 조금 덩치가 큰 태블릿인데 사용한 지 6년 되었기 때문에 기스가 옆으로 많이 나 있어요. 제가 처음에 이것을 샀을 때 상태를 샬롬의 상태라고 합니다. 온전함의 상태요. 한번 배터리 충전하면 7, 8시간 갔거든요. 지금은 배터리 충전, 풀로 충전했는데 1시간 반. 어플을 업그레이드 하려고 신청을 했는데 보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이 기기 자체가 그 업그레이드를 허용 안 해요. 기능을 제대로 못하는 거죠. 처음에 샀을 때 온전함 그 상태를 우리는 샬롬이라고 그러고, 시간이 지나면서 깨지고 생활 기스나고 한 이것을 샬롬이 깨어진 상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것이 히브리어 샬롬의 개념 자체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평화롭게 그들의 인민 공동체로서 군사 동맹 가운데 협조하고 있을 때를 샬롬의 상태라면, 지금 전쟁하고 있을 때를 샬롬이 깨어진 상태라고 본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잔잔하던 마음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 때문에 막 고민하고 유혹받고 싸우고 내 마음에 막 요동해. 샬롬이 깨어진 상태예요.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를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셨을 때 그 상태는 샬롬이었습니다. 하나님하고도 조화를 이루고요. 내 마음 안에서도 불안함이나 두려움이나 어떤 요동함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담을 둘러싸고 있었던 그 동물들, 아니면 땅, 하늘, 기후, 그런 것들이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과도, 나 자신과도, 나를 둘러싼 환경과도. 샬롬이었어요. 아, 좋다. 그것에 제가 들어옵니다. 샬롬이 깨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집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깨집니다. 그리고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늘상 보는 동물들, 그리고 자기가 관리해야 되는 땅들과의 관계도 깨지기 시작합니다. 세 가지 관계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땅과의 관계,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다 깨집니다. 창세기 3장 9절에서 10절 잠시 보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집니다. 두려워하여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습니다. 이것은 정상이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부스스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전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기뻐 달려나갔습니다. 그 주님과의 교제가 좋았고요. 그 주님의 얼굴을 보는 그 경험이 너무 좋았습니다. 동일한 상태였는데 벗어섬으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의 목소리가 두려움을 일으킵니다. 왜냐하면 샬롬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땅과 동물들과의 관계입니다. 땅이 협조적이지 않습니다. 창세기 3장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이 내게 가시 덤불과 은근키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곳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죄가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기 전에 이전에는 달랐을까? 땅에 가시 덤불과 은근키가 없었던 적도 있었을까? 예, 그렇단 말이야. 그 전에 밭을 경작하고 가꿀 때 수고스럽지 않았을까? 땀이 흐르지 않았을까? 안 흘렀다는 거예요, 이게. 노동이 인조업을 한가? 일하는 것이. 우리는 지금은 상상할 수 없는 말을 지금 성경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것을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일하는 그 자체가 충만한 기쁨과 평강의 연속이다. 우리는 그 상태를 이해하지 못해. 오래 일하면 일할수록 괴로움과 연결된 것이 우리의 지금 현재 경험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바다 폭풍이 일어나서 선박을 삼키지 않았는가? 그렇단 말이에요. 파도가 사람을 위협한 적이 없었어요. 제가 들어오기 전에. 한 번도. 뿐만 아니라 들짐승이 사자도 이미 있었고 악어도 이미 있었고 그랬는데 한 번도 사람을 삼키거나 위협하거나 죽인 적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서 희한하게 죄로 말미암아서 창조주 하나님과의 샬롬이 깨지고 자연계와의 샬롬이 깨집니다. 세 번째는 모든 인간관계의 시작 지점인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이 샬롬이 파괴됩니다. 온전한 일체감 가운데 조화를 이루었던 이 부부가 아담과 하와 사이에 무한 신뢰와 온전한 사랑으로 하모니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완전한 샬롬의 상태였어요. 그런데 죄가 들어옵니다. 샬롬이 깨집니다. 어떻게 해요? 책임을 증가하면서 상대방을 비난하기 시작해요. 지금 우리의 현대의 삶의 모습입니다. 창세기 3장 11절 12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담의 말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자신의 아내 하와를 비난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까지 비난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제대로 된 여자 만들어주셨으면 이런 사태 없을 거 아닙니까? 이 말이에요. 어떻게 저런 여자를 제게 주신 것입니까? 그런데요, 이게 결혼한 우리 모든 아내와 남편의 내면에 이 목소리가 희한하게 나의 칼라로 반영이 되어 나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환경이에요. 부부로서 살아가면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향해서 내 배우자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마다 아담이 품었던 그 마음에 따라서 이렇게 향변하죠. 하나님 어떻게 저런 사람 만나게 해주신 것입니까? 물론 부인이 듣는 데서 남편이 듣는 데서 감히 이런 말 못합니다. 이런 예화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한 말단 사원이 쭈뼛거리면서 사장실로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 말해보게. 제 마누라가 그러는데 사장님께 월급을 좀 올려줄 수 없는지 여쭤보라고 했어요. 사장님이 대답합니다. 알겠네. 나도 집에 가서 내 마누라한테 물어보겠네. 그러니까 내면에 있는 깊은 갈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있습니다. 조화를 이뤘으면 좋겠다. 내 마음이 어떤 환경, 사람 때문에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 샬롬의 상태를 회복하는 것, 하나님과도 평화하고 내 마음에도 요동하지 아니하고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인간관계, 또 내가 일하는 어떤 직장에서도 흔들림이 없는, 나를 둘러싸고 있는 어떤 환경이라는 변수는 자꾸 변화하지만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평강을 유지하는 그런 차원의 그 영성으로 내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열망이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 첫 번째 그 조건, 하나님과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러져 있던 아담이 경험했던 하나님과의 그 관계, 끊어졌던 그 관계가 저와 여러분은 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회복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나 사이의 평화, peace with God. 역시 지금 현재 일어났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엄청 큰 일이에요. 이제 이 관계로 인해서, 회복된 관계로 인해서 내 내면에 어떤 무언가가 일어날 것이고 나를 둘러싸고 있는 관계 가운데서 임팩트 있게 뭔가가 일어날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21절 보십시오. 함성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고린도 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이게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일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스탠다드입니다. 하나님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나님의 스탠다드가 충족이 되어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추방되었습니다.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아무도 그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습니다. 아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만나는 걸 두려워했다라고 했죠.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정상적으로 나아갈 수 없다라고 스스로 판단했습니다. 그들의 인식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공존할 수 없는 하나님은 죄 있는 상태로 어떤 인간이 접근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결책이 있어야 돼요. 그 관계를 위해서, 그 해결책을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가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로써 하나님과의 샬롬을 발견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과 평화하는 평강의 관계로 들어갔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에게 남은 것은 내 주위에 둘러싸고 있는 어떤 일들과 관련해서 이 평강을 어떻게 확보하는가예요. 자, 이것을 위해서 먼저 이 질문을 해야 됩니다. 누가 평강을 만들어내는가? 저와 여러분은 평강을 원합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사람 막 내면에 있는 우울 감정이나 눌림이 커가고 어떤 때로는 목소리도 막 들리고 하면서 자살 충동도 막 일어나거든요. 이거는 주님이 보시기에 평강이 샬롬의 상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이 샬롬으로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샬롬이 지배하는 상태로 들어가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이것을 원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모든 삶의 영역에서 샬롬을 확보하기를 원하는데, 가지기를 원하는데, 그러면 이 평강을 누가 만들어내는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세요.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니까 그 예수님의 별명 하나가 나오는데 평강의 왕,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평강의 왕. 이 평강은 누가 만들어내는가?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만들어내세요. 이 평강의 왕이신 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한번 큰 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그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그리고 내가 주는 이 평안은 세상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 이 평강이 누구에게 주어지는가? 주의 말씀에 흠뻑 적신 사람, 평강이신 예수님의 지배 아래에 있습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여러분들에게 우선순위를 따라서 이 평강에 대해서 접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선순위. 영어로는 priority라고 그러는데요. 우선순위. 모든 것에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1번 할 것이 1번 해야 돼요. 저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평강이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그 다음 나 자신과 내 주위에 있는 무언가와 평강하는 것이 샬롬을 확보하는 것이 쉬워져요. 자, 이것이 우선순위가 가지고 있는 힘입니다. 1번 해야 될 것이 1번 되어져야 돼요. 영어 공부를 하는데 듣기와 말하기가 뭐가 더 중요할까? 말하기 위해서는 들어야 돼요. 그래서 듣기 연습을 더 많이 하고 나중에 말하는 것을 조금씩 노력하는 거죠. 그래서 우선순위는 듣기, 영어로 하면은 듣기예요, 듣기. 자, 순복음 출신 성도들은 익숙하게 많이 들어본 구절이 있을 텐데요. 저도 한국에서 신앙 초기에 순복음 교회 다녔기 때문에 이 구절은 매일 들었습니다. 요한삼서 1장 2절입니다. 요한삼서는 한 장, chapter 1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2절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보통 한국 교회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이 부분은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것으로만 치부하고 범사에 형통하고 몸이 강건한 그 부분을 많이 강조했더랬습니다. 그런데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이 부분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그 시민권자 된 것은 기본을 전제하고 그 예수 믿은 사람이 그 영혼의 강건함이 주의 말씀으로 얼마나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퀵되어 있느냐 하는가에 따라서 범사에 잘되고 강건함이 여파를 미친다는 거예요. 이게 범사에 잘되고 이 말은 두 단어입니다. 복된 길 이런 뜻이에요. 좋은 길. 유오 도오라고 하는 것은 유 하면은 좋은 뭐 유럴러지라든지 유카리스트라든지 유가 들어가면 전부 다 좋은 의미입니다. 영어 이름에 유진 그것도 좋은 앞에는 유는 좋은 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유오도스 유 플러스 오도스 오도스는 길이란 뜻이거든요. 좋은 길이란 뜻이에요. 어떤 의미인가 하면 울퉁불퉁한 길을 이렇게 생생하게 달릴 수가 없죠. 좋은 길이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원하는 것입니다. 좋은 길이에요. 좋은 길.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복된 길을 걷고 두 번째, 강건하기는 우리 몸과 관련된 것인데 균형된 상태를 유지하다 이런 뜻이에요. 좋은 상태, 균형된 상태. 이게 몸과 관련된 지금 사도 요한이 그의 서신에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는 것인데 이 휘기아이노라고 하는 뜻은 좋은 상태, 균형된 상태에 있다, 이 몸. 그것을 내가 기도한다, 이렇게. 세계 당뇨 환자 숫자가 4억 6,300만 명입니다. 20명 가운데 한 명은 당뇨 환자예요. 당뇨는 혈액 중의 당분을 세포 내로 흡수해서 혈당을 낮추는 역할을 하는 생체 호르몬을 인슐린이라고 하는데 인슐린의 분비가 부족하거나 아니면은 몸에 수용되는 데 있어서 장애를 일으키는 그래서 피에 들어가 있는 그 당분 혈당치가 높아지는 그 질환을 말하죠. 그래서 우리는 당뇨병이라고 합니다. 높아진 혈당, 그러니까 인슐린이 제대로 처리를 못해가지고 그 기능을 못해가지고 그 높아진 혈당은 우리 사람 몸의 전신에 혈관과 조직을 손상하고 그래서 다양한 합병증을 유발하죠. 그래서 당뇨병이 무슨 거예요? 자, 강건하기를 여기에 적용해보면 생체 호르몬인 인슐린이 균형 있게 분비되고 몸에 잘 수용되는 거예요. 인슐린 분비 부족이나 수용 장애가 발생하는 것은 샬롬이 없는 상태예요. 주님께서는 우리 몸과 관련해서 인슐린 분비가 잘 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라고 했어요. 주의 말씀을 자신의 영혼에 흠뻑 먹이면서 범사에 복된 길을 걷기를 희구하고 이 건강상의 장애물을 쉽게 처리하기를 주님 앞에 간구한다는 거죠. 주님의 DNA를 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성경 말씀, 이것이 내 영혼에 깊이 있게 계속 스며들게 하세요. 계속 스며들게 하세요. 그리고 이 스며든 하나님의 말씀을 주장하는 가운데 내 신체 가운데 이상을 일으키는 생체 호르몬인 인슐린의 그 분비가 지금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이곳에 샬롬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인간관계 가운데도 지금 내가 울퉁불퉁하면은 시간도 많이 걸리고 바퀴도 손상이 되고 안 좋잖아요. 근데 아까 그랬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범사에 잘 되고 이 말은 복된 길을 걷다 좋은 길을 걷는 거예요. 울퉁불퉁한 길이 아니고 인간관계 가운데서 내가 어떤 사람과 계속 부딪혀 내 관계 가운데 안 볼 수는 없는데 계속 부딪혀 이거는 복된 길이 아니에요. 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을 지배해서 확 적셔진 사람은 왜 오늘 시편 119편 165절에 보니까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그 주님의 말씀으로 흠뻑 적셔진 그 사람에게는 샬롬이 있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내가 주님의 말씀을 오늘 대합니다. 그런데 오늘 내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이러한 불의 파멸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다 하셨습니다. 주님 이 장애를 손대주십시오. 하나님 이 관계 가운데 오셔서 주님께서 친히 원래 창조하셨던 그 조화와 화목으로 이끌어 주십시오. 평강을 창조해 주십시오. 이 예화 잠시 소개하고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 상담이나 그 심리학 공부한 분들은 이 사람 이름 꼭 들어볼 텐데요. 윌리엄 제임스라는 분입니다. 1842년에 태어나서 1910년에 돌아가신 분인데 미국의 철학자이고 심리학자입니다.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윌리엄 제임스라면은. 그런데 이 사람이 27세가 되었을 때 신경쇠약에 걸려서 정신병원에 입원합니다. 3년간 우울증으로 시달립니다. 낙심, 공포, 두려움으로 병이 점점 악화되어 갔습니다. 정신병으로 죽을 것을 생각하니 덜컥 겁이 났습니다. 그래서 도와줄 분은 하느님밖에 없다는 생각으로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중에 요한복음 11장 25, 26절을 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려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말씀을 읽고 또 읽고 그리고 이 사람은 이 말씀을 암송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납니다. 한 주, 두 주, 한 달, 두 달. 그리고 완전히 우울증으로부터 회복이 됩니다. 이 사람이 후에 10년 뒤에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성경 말씀을 외우지 않았더라면 나는 완전히 미치광이가 되었을 것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샬롬이 없는, 샬롬이 끼어져 있는 상태의 모든 환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이 샬롬의 회복을 믿으시고 적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온전한 상태에 어떤 스마트폰이 떨어져가지고 액정 화면이 지시시 깨어졌을 때 동영상이 나오긴 나오는데 깨어진 액정 스크린을 통해서 보는 그 동영상이 얼마나 재밌을까요? 눈이 막 거슬리겠죠. 그것이 평강이 없는 상태라면 깨끗하고 공장에서 바로 나온 그 온전한 그 모습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편 119편 오늘 말씀을 저는 암송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주의 말씀을 여러분의 영혼에 많이 섭취하세요. 그리고 말씀의 지배 아래 들어가십시오. 그래서 이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조금 조금씩 성장해 가면서 큰 평강을 확보하고 누리는 주의 사람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다 하셨습니다. 오늘 주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말씀에 착념해서 우리 주님의 음성에 더 많이 귀 기울이고 자주 가까이 대하여 그가 직면하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그 평안 가운데 주님의 임재가 주는 평안 가운데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